오늘 맹인에게 빛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전합니다. 먼저 벳세다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잠깐 살펴볼까요?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때로는 바다라고도 불렸던 그 넓은 갈릴리 호수 북쪽 편에 있던 어촌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호수로부터 오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던 곳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안드레, 빌립, 베드로 요 세 명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보면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스럽게 아무런 반응이 없던 곳,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곳이 바로 이 벳세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물산이 비교적 풍부한 곳, 그러나 영적으로는 둔감하고 예수께서 하시던 그 일에 마음이 닫혀있던 지역, 바로 그 지역에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하다란 말은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간청하거늘, 간구하거늘, 애걸하거늘. 무엇을요? 한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사람을 만져주세요 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누가요?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이 보여준 행동은 영적인 행동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의학적으로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그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당신의 신적 능력으로 이 맹인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적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동은 영적인 행동이에요. 아까 벳세다가 어떤 곳 지역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수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둔감하였던 곳, 마음이 닫혀있던 곳,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영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어쩌면 간접적으로 익히 들었을 겁니다. 또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시는 가르침이나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닫고 영적으로 둔감했던 것과 달리, 그래서 예수님께 모질게 책망받았던 것과 달리, 이들은 오늘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것은 또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라면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야,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짧은 한 구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야, 그들은 믿음이 뜨거웠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래, 혹시 예수님이라면 고치실 수 있겠지, 반신반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행동 속에는 또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 지푸라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왔나요?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맹인을 데리고 왔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맹인을 데리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움직이게 했을까요? 저는 그들의 행동 속에 영적인 의미, 또 믿음의 의미,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공관복음을 쭉 살펴보면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특별한 마음, 즉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특별한 마음이 잘 보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수요일마다 듣고 있는데요. 이미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향하여 불타오르는 그 뜨거운 마음,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삶과 사역이 줄기차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동시에 그분의 제자들이 품기 원하는 너희들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마치 말씀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몇 사람들,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움직였던 그 안에 있었던 것은 그들의 친구, 맹인을 향하여 그들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몇 사람들의 행동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은 지극히 작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친구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다. 이거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작은 행동이 보여준 결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몇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는 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용되고 있는 불쌍히 여기다, 큰 무리를 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의 이 단어를 찾아보면요, 신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 발견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 이 불쌍히 여겨 이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품으셨던 그 불쌍히 여겨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한 사람, 어쩌면 유대인이었을 법한 그 사람,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던 길이었거든요. 사마리아인으로서 그냥 지나쳐도 당연시 될 법한 일이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멈추어 섰고요. 시간과 돈을 들여 그 사람이 치료되도록 도와줬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사람이 품었던 마음, 그 불쌍히 여겨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말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인가요? 너도 가서 이 무명의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히 여겨라.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거기 보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향하여 멀리서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 사용된 측은히 여겨가 바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집 나갔다 돌아오는 둘째 아들 보고 측은히 여겼다라는 단어가 예수님께 사용됐던 불쌍히 여겨,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에게 사용됐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큰 아들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행하는 모든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속으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놈을 쫓아내도 부족한데,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저놈을 때려 죽여도 부족한데, 아버지는 지금 그 놈을 환대하고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잃어버렸던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회복해 주시니 배가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큰아들은 급기야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여기 이 아들을 원어원에는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당신의 이 아들,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까. 자기 동생이잖아요. 자기 동생인데 내 동생이라고 안 하고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직전 26절 보면 그 하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그런데 정녕 그 자신은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눈꽃만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어쩌면 큰아들과 닮았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큰아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는 채 나는 아버지를 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큰아들, 그런 큰아들을 향하여서 계속되는 말씀 31절 보면 아버지는 예, 너는, 이 말은 아들아, 다른 영어 성경에는 내 아들아, 너는, 여전히 그런 큰아들조차 이 아버지는 품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쭉 묵상해 볼 때요, 이 몇 사람의 행동은 작지 않습니다. 몇 사람을 움직이게 했고 맹인의 인생을 뒤바꾸게 한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수제자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요. 그런데요,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냥 지나치지 않는 한 사람, 그리고 그를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 무명의 한 사람이 있다면 한국교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오늘날 우리에게 네가 이와 같이 하라, 네가 바로 네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네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시 옆 사람을 바라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에 가득한 눈동자로 옆 사람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 사람의 눈동자에서 긍휼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질 동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겨 줍시다. 불쌍히 여겨 줍시다. 그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여 자매로 불쌍히 여겨 줍시다. 허물이 보입니까? 불쌍히 여겨 줍시다. 연약함이 보입니까? 불쌍히 여겨 줍시다. 뭔가 도움이 필요합니까? 불쌍히 여겨 줍니다. 그 불쌍히 여겨 주시는 마음에 여러분이 반응을 하면 여러분의 행동이 자비의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쩌면 오늘 몇 사람이 보여줬던 것처럼 한 사람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놀라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지체를 바라보시고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어느 때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불쌍히 여길 때, 거꾸로 내가 상대방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어느 때 내가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길 때, 한 번 더 바라봐 주시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눈에 긍휼 가득한 눈빛을 머금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이제 이 몇 사람의 행동에서 본격적으로 오늘 맹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손 대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을 치료하셨죠. 예수님의 그 치료의 행위를 조금 분석해보면 다른 본문과 달리 단계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맹인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사용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하셨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예수님이 사용한 방법은 눈에 침을 뱉었다. 언뜻 납득이 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침을 뱉었다. 어떤 문화적인 의미가 있을까? 상상해 보아도 침을 뱉는 행위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행동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라면 말 한마디로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사실 예수님이라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누군가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 오늘 침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왜 어떻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만? 저 사람은 어떻게 병을 고칠까? 나도 저렇게 하면 될까? 저 사람이 하는 방법은 조금 성경적이지 않는 것 같아. 성경에 저렇게 하는 방법이 나오나? 너는 왜 어떻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 어떻게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문제가 무엇이죠? 누가 병을 고치고 있느냐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지금 누가 병을 고치고 있나요? 누가 연약함을 고치고 있나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 자, 그럼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 고치든지 그건 그분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위대한 예술가가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끌이나 뭐 다른 조각도 같은 것으로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주위에 널려있는 쓰레기를 모아서 예술 작품을 만드든지 모든 과정이 마치면 그건 하나의 위대한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과정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만드느냐. 과정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고치느냐. 우리는 어떻게보다 누가에게 집중을 해야 합니다. 누가 고치느냐. 그래서 저는 잠시 그래 어떻게 문제는 내려놓자. 누구는 저렇게 하던데, 누구는 이렇게 하던데, 아 저렇게 따라하면 되겠지, 저 방법은 좀 이상한데, 이런 어떻게 문제를 잠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가, 그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누구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그분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마음과 성품이 어떠한지, 그분이 나의 삶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열정이 어떠한지, 나뿐만 아니라 더불어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열정이 어떠한지,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지, 그분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지, 그분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다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면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도 조금씩 조금씩 열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얕은 지식이 행여 하나님의 일이나 역사를 제한하지 않도록, 아니 더 나아가서 그분의 일하심과 역사에서 내가 소외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끊임없이 그분에게 맞추는 일, 그것에만 집중하자.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알 때, 그분을 경험할 때, 그분을 특별한 방법으로 경험할 때 내 삶이 송두리째 뒤바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듯이 저희는 4년 가까운 시간 선교지에서 머물다 계획되지 않게 한국에 돌아와 머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치 사역으로부터, 일로부터 고립되어져 있는 이 환경과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한 방법으로 경험하여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최근에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습관적 존재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것에는 편안함을 느끼지만 우리에게 덜 익숙한 것,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색함과 불편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로 성령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 틀 안에서 보면 신학적 틀 안에서 성령님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안주하려는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범주를 넘어서려는 어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내 스스로 불편해하고 일부러 마음을 닫는 경향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예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고립되어 있는 이 특별한 시간을 통하여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경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게 되도록 도와줄 것이고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 자신을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할 것입니다. 요즘 성경학교가 열리고 있죠? 똑같은 원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 아이들을 성경캠프 열어서 2박 3일 또는 며칠 동안 집어넣습니까?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잖아요. 너희들 집과 학교로부터 떨어져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해라.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방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그곳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저 자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왜 침을 사용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보다 그렇게 고치신 예수님, 그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맹인이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난 장본인입니다. 그 맹인을 볼까요? 예수님이 그 맹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자, 그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사. 왜 마을 밖으로 나가셨나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잠시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봅시다.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았어요. 저는 앞을 못 봅니다. 그의 일생에서 그 순간만큼 황홀한 순간이 있었을까요? 그분이 예수님이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그 맹인에게 어떤 느낌들이 났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들읍시다. 예수님이 그의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이 마치 치료하는 의사처럼 맹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뭐 보이기 시작합니다. 희미하지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계속 말하기를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들이 마치 나무처럼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맹인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제가요, 그 맹인이 그날 저녁 일기를 썼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정리해 보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분이 지금 내 손을 잡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 사실 나는 그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내 손에 느껴지는 그분의 체온은 무엇인가 다르다. 왠지 이분에게는 특별한 권위가 느껴진다. 그분이 나를 데리고 어디론가 이끌어 가신다.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마치 오래전부터 세밀하게 나를 알고 계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걸어 다니는지 나의 작은 습관까지도 꿰뚫어 하시는 것처럼 너무도 친절하고 너무도 부드럽게 나를 이끄신다. 그분이 내 눈에 침을 뱉으셨다. 아마도 내 눈을 치료하시려나 보다. 내 눈이 볼 수만 있다면 그분이 뭐를 하라고 해도 나는 다 했을 것이다. 내 평생의 수치, 어렸을 때는 놀림거리였고 커서는 이게 내 운명이려니 하고 체념하며 살아왔는데 지금 그분이 내 수치와 내 운명 위에 손을 얹으셨다. 내 손에 느껴졌던 그 따뜻함이 이제는 내 감은 눈 위에서 느껴진다. 이건 뭐지? 무엇인가 짜릿짜릿한 느낌이 내 눈에서 느껴진다.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물으신다. 무엇이 보이냐고? 난 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을 모르시나? 그런데 이게 뭐야? 정말 무언가 보이잖아. 저 움직이는 것들, 나무처럼 걸어가는 듯한 저 희미한 것들. 그래, 저건 분명 사람들이야. 그분이 내 눈에 다시 안수하신다. 아, 보인다. 정말 보인다. 이제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인다. 보이는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그 지긋지긋했던 깜깜함에서 내가 드디어 풀려나온 거야. 바로 이분이시구나. 예수님, 나를 바라보시는 그 따뜻한 시선. 그분도 나를 바라보시며 흐뭇하게 미소 짓고 계셨어. 그리고 그 눈가에 나처럼 촉촉히 눈물이 맺히셨어.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그분이 나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그분이 내 눈을 고치셨어. 내 수치를 거두셨고 내 운명을 바꾸셨어. 여러분, 그날 맹인에게 있었던 일은 비록 우리가 짧은 몇 구절에서 통해 전해듣지만 그의 삶을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내 앞에 계셔서 내 손을 잡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와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아픔과 연약함에 손을 얹으셨고 내 평생의 수치여 아픔이었던 그것을 말끔히 고쳐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그분이 따뜻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며 그 눈길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눈이 뜨인 게 기적이 아니라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다는 것, 그리고 내 허물과 연약함을 품어주셨고 나에게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의 새 삶을 주신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성경 캠프에 가 있는 그 아이들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방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큰아들처럼 될 수 있으니까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큰아들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 눈이 뜨이고 깜깜했던 내 눈이 뜨여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새롭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맹인은 눈을 뜨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6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특별한 당부를 합니다.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무엇을요? 사람들은 누가 병을 고쳤다, 누가 연약함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소식을 들으면 누구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그 사건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럼 거꾸로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원하셨어요. 그것이 그분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맹인에게 일어난 그 일,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내 다친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분을 새로운 차원으로 알게 되는 일, 일어나야만 합니다. 영적 각성입니다. 어쩌면 영적 계시입니다. 그분을 새로운 방법으로 경험하여 새롭게 하는 경험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동시에 그분은 나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와 연약함을 만지시고 그것들을 온전히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이요, 불가능해 보이는 질병까지도, 또는 내 마음의 깊은 상처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슬픈 과거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상처 위에 손을 대시고 나를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름에 이제 휴가의 기절이 다가오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열정이, 열망이 일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에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다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맹인에게 있었던 일 저에게도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열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똑같은 일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손이 긍휼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 우리 인생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그 열정,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작은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은 영적 맹인이기죠.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당신을 계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긍휼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큰아들, 그는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은 관심 없고 자기 자신의 필요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바로 그가 탕자였습니다. 내 옆에 지체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나 자신에게만 관심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탕자입니다. 교회가 만약 이러한 사람들로 꽉 차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만약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을 향하여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여라도 우리가 이 큰아들이 아닌가, 아버지의 마음과 관심은 전혀 관심에도 없고 내 피로에만 관심이, 이 긍휼력이란 단어의 어원은 심장, 심장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심장, 어떠한가요? 뜨겁죠? 뜨겁죠? 바로 예수님의 그 긍휼, 그 뜨거운 마음,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아, 이 긍휼이 부족하다, 아, 이 긍휼이 없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본질적인 것이 없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거기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만약 우리가 그 큰아들과 비슷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날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긍휼을 경험할 때라야만 내가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분을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도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라도요, 그리고 이 휴가 기간을 보내면서 심야에 모여서 기도할 때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아는 것과 달리 그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